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여섯 명의 큰 사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섯 번째 큰 사사인 입다 이야기를 본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또한 여섯 명의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큰 사사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사사 이야기가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기록된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삼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작은 사사 이야기가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의 작은 사사 이야기가 입다와 마지막 큰 사사 삼손 이야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작은 사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사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에 관한 기록이 짧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 이야기 앞뒤로 기록된 다섯 명의 작은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의 10장 1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자식으로서 불의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된 인물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세겜 지도자들이 바알 신당의 금고에서 꺼내준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배다른 형제들, 곧 기드온의 적법한 아들들 70명을 모두 처참하게 도살하고 왕으로 추대된 인물입니다. 그 후 3년간 통치하다가 악신이 들려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인물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주변 성읍의 주민들도 모두 죽이려고 하다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내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인물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는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왕과 악한 왕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 모두 벌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비멜렉 후에라는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의 행세를 하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죄 때문에 서로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전형적인 사사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 후에 한 다음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를 일으키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또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아니면 아비멜렉 통치의 후유증으로부터 구원했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고 23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사에 관한 기록도 같은 포맷으로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도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로 이를 세우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작은 사사 이야기에 없었던 코멘트가 뒤따릅니다.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합니다. 실제로 아들 30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30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완전한 숫자의 아들들을 두었다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 30을 두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와 첩이 있어야 하고 많은 아내와 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와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명의 아들들은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 30을 탔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어린 나귀라고 번역합니다만은 모든 다른 영어 성경은 그저 나귀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귀라고 번역한 표현은 짐을 싣는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나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른 일반 백성들과 같이 걸어다니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올말로 옮기면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왕의 행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왕은 종종 나귀를 타고 행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나 모든 아들들에게 나귀를 사줄 돈이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은 모두 나귀를 탔을 뿐 아니라 성읍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들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 아들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아버지의 성읍들이다 하는 겁니다. 야일이 아들들의 30명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물론 성읍을 그것도 30개나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사 이야기도 세 번째 사사 이야기와 대동소이합니다. 12장으로 건너뛰어서 여러분 8절서부터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죽은 후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는데 그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고 합니다. 입사는 야일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합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타국이라고 번역합니다마는 개역개정성경과 다른 모든 영어성경들은 그저 가족 밖으로라고 번역합니다. 딸들은 부족과 시족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부족과 시족 밖으로부터 여자 30을 데려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족과 시족들로부터 며느리와 사위들을 맞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입사는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두었고 자신의 시족과 부족 밖의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곤고히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식을 60명이나 두기 위해서는 아내와 첩이 많아야 하고 큰 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 후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 이야기는 다른 전형적인 사사 이야기와 똑같이 몇 년을 통치하고 어디에 묻혔다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입다 이전에 주요 사사 이야기를 마칠 때 나오는 마지막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단지 7년 통치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사사 엘론에 관한 기록은 가장 짧고 단순합니다. 출신 부족과 통치 기간과 매장 지만을 기록합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언뜻 보면 엘론에 대해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장된 곳은 아얄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얄론은 작은 폭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엘론이 매장된 곳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그는 폭군 노릇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 땅이 평화를 누렸다는 말이 없고 단지 그는 8년을 다스리고 죽었더라고 합니다. 마지막 작은 사사 압도는 입산과 같이 자손이 많았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 도합 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40명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낳은 손자가 3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왕조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손자까지 생각합니다.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아들들은 물론이고 손자들까지도 그 어린애들까지도 나귀를 탔더라. 아들들과 손자들 모두 왕자와 왕손 행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여기 비라돈을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비라돈에 아직도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살당한 곳이기 때문에 기념해서 그렇게 부른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저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면은 될 것을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압돈 이야기에도 이스라엘 땅이 화평을 누렸다는 말이 없고 그저 8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작은 5명의 사사들 이야기, 이 이야기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다양한 은혜를 받고 다양한 교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로부터 자신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본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영적, 도덕적 타락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시편 127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여기 사사들에게 남달리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남달리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탄 것은 그만큼 그 나라들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이 종종 평화의 시기에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시족과 부족 밖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킴으로써 부족들 간에 단절되었고 파괴됐던 관계들이 회복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무남 동료조차 죽은 입다 이야기 바로 다음에 입산 이야기를 한 것은 입다는 얼마나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입산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지금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상에서 여기 사사들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역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지파들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은 작고 미약한 지파 사람들도 들어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가는 두 지파, 유다 지파의 온니엘과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도 사용하시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도 사용하시지만은 돌라와 엘론과 같은 무명의 지파 사람들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약한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에서 부르면은 누구나 사양하지 말고 섬기라고 합니다.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교훈들이고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고 들으면은 기분 좋고 힘이 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 작은 사사들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뜯어서 볼 때 잘못 보고 해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전체 말씀과 시종일관한 메시지로 내가 지금 해석하는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종일관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곤두박질쳐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 음란하게 이방신과 이방 우상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사사들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지도자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100%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앞에 나온 큰 사사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압니다. 첫 번째 큰 사사 에훗 이야기 뒤를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 큰 사사 드보라 이야기도 끝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세 번째, 심지어는 기드온 이야기에서조차도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땅이 평화를 누렸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작은 사사 세 명의 통치 기간을 보면 각각 7년, 10년,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땅이 평화를 누렸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산이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는 것은 그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제넘게 왕의 행세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작은 사사들이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사사들 이야기의 메시지는 큰 사사들 이야기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를 시종일관하게 전하는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모든 사사가 날로 타락의 내리막길을 치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 명의 큰 사사들의 기록을 보고 처음 두 작은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사사로 세우신 뜻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큰 사사 셋과 작은 사사 넷은 모두 자신들은 사사에 불과한 자인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왕의 행세를 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물론 주변 이방인 왕들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를 보면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그러는데 사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인 것을 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구원했다는 말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구원자, 다스리는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신실한 사사들은 그 사사의 임무를 제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공의로운 나라로 다스리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구원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사사 셋과 작은 사사 넷은 이방의 왕들과 같이 자신과 자신들의 사욕을 취하고 자신의 나라를 크게 하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두 명의 작은 사사 이야기를 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일체 없습니다. 삼갈과 돌라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사 야일서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일은 바로 전에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은 7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 30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그 모든 자원을 수많은 아내들을 취하고 후궁들이 사는 집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아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고 아들마다 성읍을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까지 왕의 행세를 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어떤 성읍, 어떤 부족, 그 부족의 어떤 시족이 차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식들에게 준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작은 사사 입사는 아내를 더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을 60이나 낳았고 당시 이방인 왕들이 자신의 정치 기반을 위해서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켰듯이 주위의 많은 지파들의 자녀들과 정략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엘론은 아예 작은 폭군으로 섬겼다고 하고 그 다음 압도는 아들 40명뿐만 아니라 손자 30명까지 두고 모두 나귀를 타게 함으로써 마치 자자손손이 왕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날이 갈수록 계속 하얀 곡선을 그렸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영존하는 진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도 늘 보는 모습입니다. 당시 사사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리더들의 모습에서 늘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알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알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는 첫째, 교회와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고 둘째, 교회를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곧 타락의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백몇십 년 동안 그 순수성이 유지되고 기원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약 50여 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 유일한 공인받은 종교로 국교로 임명을 한 이후로부터 그대로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늘 기독교 교인들은 들로 산으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서 뭐라도 조금이라고 가진 자들은 권세를 가졌건 물질을 가졌건 지식을 가졌건 건강을 가졌건 뭐라도 가진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늘 핍박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 우리 성경의 정의로 따르면은 치밀하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세상신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들은 한결같이 초라했는데 웅장한 캐도릭 성당 이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간에 잠깐 반짝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잠깐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는 소위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1,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국부적으로 잠깐 반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전체로 보면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도원과 같은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것으로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했어. 얼마나 경건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물론 입으로 하는 고백과 속 생각은 100%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늘 입 바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는 삶은 180도 다른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안 되겠다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관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은 실제로 왕의 행세를 했습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입고 패물들을 차고 백성들에게서 징수한 엄청난 양의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숭배하게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정말 여호와만이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다면 사람들이 음란하게 자기가 만든 에봇을 섬겼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만류했어야 되는데 그 숭배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야일과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압돈과 같이 대물림을 하되 자식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손자까지 훈련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지미 스웨거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생일 때 그때 활동하던 분인데 벌써 오래전서부터 우리 TV를 보면은 그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설교하고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설교하고 세대 대를 물려갖고 계속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날 야일과 같은 목회자들이 한국과 미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교회 하나 하기도 벅찰 텐데 정신이 없을 텐데 전국에 소위 지성전들을 많이 둡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성읍 20개, 30개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일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듯이 이것은 무슨 무슨 교회 어디 어디 지성전이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큰 교회, 무슨 교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지성전을 두는 거예요. 4년 전 한국 강북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가 X29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00억 원을 들여서 한국 전체에 지성전 120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서 시작할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자라도 너무나도 초라해서 거기는 큰 새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작은 새 몇 마리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목숨이 날아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모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교회는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봐도 타락하기 전에 모든 교회들은 한결같이 작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물을 타지 않고 순수한 말씀 그리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 따라온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가 대형교회인 것은 주님 말씀을 보나 사도행전 기록을 보나 교회 역사를 보나 신실한 목사들 개인 경험을 보나 이건 성경에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성전을 120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이거 한 서너 개. 근데 120개나 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한국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교회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비즈니스맨들과 똑같이, 자본주의, 마케팅 논리에 근거해서 자기 교회 브랜드를 퍼뜨림으로써 전국에 있는 모든 조그만 교회들 다 잡아먹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최악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 비류들을 동원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은 불의한 자들이 준 돈으로 지도자가 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개신교 최대 교단, 가장 대형 교회를 많이 갖고 있는 최대 교단이 회의를 한 것을 보니까 교회 세습 불가 방침을 백지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교회 세습을 불가하게 만드는 방침을 아예 백지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인가? 기독교의 정통 보수 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가장 잘 선포하는 교단입니다. 교리는 똑바로 얘기하는데 사는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개신교 장로 교단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똑바로 산다고 하는 교단. 옛날에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일본 천황에게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을 끝까지 들춰내는 이 교단은 총회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교회 세습 문제를 놓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습금지법 제정은 부결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성경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단들이 최근에 취한 결정입니다. 오늘날 교단들이 그렇기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왕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고 종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지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의 왕이신 주님은 물론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인간의 형체로 오시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소명, 그것은 구원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실제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띠고 대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같이 행했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늘 내가 왕이 되어서 남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늘 내 뜻을 구하고 내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서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서 우리는 늘 지고 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나귀 70피를 탔더라. 이 말씀은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질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왕이 아닌데 왜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은 너와 네 자식들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왜 너와 너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가 되는 건데 왜 네 마음대로 주제넘게 네 자식들을 대를 물려서 세습을 받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믿음 생활 하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은 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종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시다가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써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두 가지 뜻 늘 사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의 나라로 만드는 데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